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 지역을 겨냥한 공습이 강화됐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30여 차례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단체인 시리아 시민 방어군은 자신들의 건물 두 채가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미 정보 관리들은 러시아가 인도주의 재앙을 영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뭔가를 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외교장관들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시리아 내전 중단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이 결렬된 것이 실망스럽지만 시리아 휴전 방안에 대해 문을 닫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진행 중인 정착촌 건설은 두 개 국가 해법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은 지난 1967년 정한 국경에 따른 두 개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바스 수반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두 개 국가 수립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권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아바스 수반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공식 초청하고 자신도 답방 형식으로 팔레스타인 의회에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6대를 8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구형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이번 계약의 서명식에는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과 인도를 방문한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에 따라 인도의 첫 라팔 전투기를 3년 안에 전달하기 시작해 5년 6개월 만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저항하며 오늘 새벽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샬럿시 당국은 시위대가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통행 금지를 강제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에 이어진 어젯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 곳에서는 시위대를 겨냥해 최루가스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팬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범법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시위 도중 총상을 입었던 20대 청년이 어제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검찰은 비무장 상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경찰관을 기소했습니다. 백인 여성인 베티 셸비 경관은 지난 16일 흑인 남성 테런스 크러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차량 카메라와 경찰 헬리콥터 영상에는 크러처 씨가 손을 들고 자신의 차량에 기댄 채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크러처 씨는 그러나 곧바로 셸비 경관의 총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계 굴지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는 적어도 5억 명의 자사 이용자 계정 정보가 컴퓨터 해커들에 의해 도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은 어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전산망 침입은 미국 외부에 기반한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커들이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을 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회동한 김영국 한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26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인 38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close the loopholes in that resolution and further expand and reinforce existing sanctions measures.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더 나아가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21세기는 물론 핵확산 방지체제에서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며 탄도미사일 역시 열흘에 한 번꼴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도발, 그리고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늘 평양의 핵 야망을 꺾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Now is a time for action.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mechanisms must take more robust measures.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고 행동을 취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접근할 것과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확고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제재안 채택에 동의했다고 김홍균 한국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안보리 결의에 허점이 있고 한국은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지적한 틈새에 대해 민생 예외 조항이나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방안이 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으로부터의 민수용 광물 수입과 대북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두 나라는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홍샹그룹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홍샹그룹 조사에 대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미한중 3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면서 중국도 3자 협의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원하는 제재 수위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진일보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북한 정권에 위협을 가할 만한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 포용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즉 보다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엔 동의하겠지만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협력은 지속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민생이나 일반적인 경제적 교류라든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으로 가는 대북 거래 물품의 육로 수송 금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라 홀게이트 오스트리아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 확대하고 있는 것도 깊이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홀게이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안보리가 20여 년 동안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꿔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개발해 적용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비핵화가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편의지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북한을 출발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영해 접근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 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호와 양각도 9호, 우리스타 2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양각도 9호와 우리스타 2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5월 BOA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두 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었습니다. 파나마는 선박 등록 취소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을 출발한 선박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선박들은 파나마 항구 입항은 물론 파나마 운하 통과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 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 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를 억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군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며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위협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향한 북한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지난 21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군사 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대해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B-1B를 계속 북한 상공에 띄우며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도발의 본거지인 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박근혜 한국 정부의 이른바 북수뇌부 제거 망동이 청와대의 완전 괴멸을 낳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폭탄이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잿더미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자멸의 길로 북한이 갈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는 상생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 대변인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태도의 변화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입장 자료를 내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서울 잿더미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앞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서도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공개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평양을 초토하겠다는 작전에 대해 서울 불바다나 걱정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북한이 이처럼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을 이제 공포로 좀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를 통해서 남한 내에서 어떤 남남 갈등이라든가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이런 위협은 한반도 정세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미국 때문에 핵이 개발되고 지금 전쟁 위협에도 빠졌다 이런 걸 이제 자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황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기 위한 말폭탄이지만은 또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미국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위협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선 국면에서 북핵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71차 유엔 총회 개막 이틀 만에 200여 개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면서 이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잠시 뒤에 북한 정보 유입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별도의 행사인데요. 지금 뉴욕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김영권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네. 자, 세 나라 정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의 행사입니까?
예,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입니다. 북한이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또 핵미사일 제조를 강행하는 배경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세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미국 국무부는 특히 이 행사 안내문에서 북한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극도로 통제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당국의 정보 통제 아래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확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많은 탈북민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세뇌시키고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서서히 변해서 지금은 라디오, 또 북한에서 알판으로 불리는 DVD라든가 USB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보다 진실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앞서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별도의 행사다라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 행사에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시 후 행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톰 말리너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행사 사회를 보고요. 한국에서는 오준 유엔 대사가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일본에서 우에다 히데야키 일본 외무성 인권 인도 담당 대사가 참석해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별도로 탈북민 3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예.
북한 내 정보 통제에 대한 경험과 또 현재 벌어지는 외부의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북한 정권이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예.
외국 매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말했는데요.
예.
이 탈북민 3명은 이 화가 송벽 씨, 또 이곳 뉴욕에 있는 명문대죠. 이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 그리고 한국에서 요즘 그 컴퓨터 만화죠. 이 웹툰 작가로 유명해지고 있는 최성국 씨 등 3명이 참석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앞서서 김영곤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북한 당국이 그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의 정확한 소식과 정보를 북한 안으로 어떻게 유입을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네. 전달 방식도 소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 또 방법, 어떤 내용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관계자와 탈북민들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령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라든가 한국의 인기 드라마들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전달하는 노력들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엔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탈북화가 송벽 씨의 그림이 현재 행사장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예.
송벽 씨는 북한의 정보 통제 또 김 씨 3부자를 다양하게 비판적으로 풍자한 그림을 그려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그런 국면인데 이런 예. 가운데 이제 또 이번 행사가 열려서 더욱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사가 72차 유엔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있어서
예.
많은 나라 유엔의 외교관들과 여러 매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상당히 넓은데도 3분의 2 이상이 지금 차 있는데요.
예.
특히 그 한국에서 여러 관리들이 참석을 했는데 눈길이 가는 것은 이게 한국에서 얼마 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통과로 인해서 한국 통일부에 북한 인권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번에 이제 새로 인권 과장이 된 그 관리 또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유엔에서 과거에도 이번처럼 탈북민들이 참석한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 5월이었죠.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한국 외교부가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북한 인권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 3명이 현장에서 이 탈북민들을 비난하면서 난동을 부려 강제로 퇴장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웹캐스트를 통해서 세계 또 방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년 전엔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정치범 관리소 즉 관리소 출신 탈북민을 초청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밖에 북한 인권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왔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탈북민들을 여러 차례 유엔에 초대해서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관리소 문제 등의 주제로 행사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BOE 김영권이었습니다.
네, 뉴욕에서 곧 열리는 북한 정보 유입 관련 행사에 대해서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265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의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265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16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수감자 명단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또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업 등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5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 부문당 약 2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이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 CERF에 북한 수해 지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의 크리스텔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수재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번 주에 관련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은 기금의 선별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심사한 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프 포레스트 공보관에 따르면 유엔과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내에 보유한 구호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최근 국제사회에 2,820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의 자금 지원은 유엔이 이미 모금하고 있는 2,820만 달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금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중앙 긴급 기호 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월 하원에 이어 19일에 상원에서도 채택됨에 따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19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HR 1475, an act to authorize a wall of remembrance as par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and to allow certain private contributions to fund that wall of remembrance.
법안은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안건으로 상정한 뒤 별도의 토론 없이 곧바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상원에 앞서 지난 2월 24일 하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채택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워싱턴 DC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모벽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하원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추모벽에 포함될 전사자 선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관련 기준을 세우고 전사자 명단을 확정해서 내무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 추모벽에 전사자 이름은 물론 한국전 참전 미군, 한국군, 미군에 배속돼 참전한 카투사,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수도 새겨넣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추모벽 건립에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기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하원에 상정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추모벽이 세워질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은 지난 1986년 미 의회가 제정한 기념공원 설립 법안에 따라서 1995년 완공됐습니다. 매복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이 세워진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을 답습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김정은 체제의 비이성적인 모습은 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한 숙청으로 권력을 안정시켰다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인들의 존경을 받는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활발한 현지 지도를 통해 서민적인 풍모를 내비칠 뿐더러 장마당을 허용하는 등 실용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김 국무위원장도 그동안 100명이 넘는 고위 관리들을 처형 또는 숙청하는 등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노련한 독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친과는 달리 국정 운영을 군에서 당 중심으로 돌려놓았고 17년 집권 기간 단 한 번 목소리가 방송에 나갔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외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핵무기 개발을 원조와 협상 방안으로 이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외부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무기로 주변국을 수시로 위협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김정은 체제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미치광이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언제든 공격받거나 붕괴할지 모르는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직전의 긴장이 유지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는 충돌 등 오판을 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내전 6년째를 맞고 있는 시리아에서 잠정 휴전이 진행됐는데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 조직 간의 전투는 물론이고 병원과 구호 차량 등에 대한 폭격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이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사흘째 계속됐는데요.
네.
이 관련 소식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군요.
네, 지난주 월요일 해질 때부터 이 시리아 전역에서 일주일 동안의 잠정 휴전 협정이 발효됐는데요. 이 기간에 이 시리아 주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네. 예, 휴전 발효가 무색하게 뭐 민간인들에 대한 구호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요. 또 유엔이 내전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이 연장됐는데요. 이 정부군 측이 일방적으로 또 휴전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이 구호품을 실어 나르던 국제기구 차량에 공습이 단행됐고요. 또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의료진 다수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이를 후원하는 러시아 그리고 온건 반군 측과 또 이들을 돕는 미국 측 사이에 이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두고 이 공방전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문제가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네, 이 시리아 내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23개 나라가 조직한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이란 이 모임이 있는데요. 예. 이번 주 뉴욕 본부에서 진행된 총회 일정 틈틈이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회의를 전후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안 특사가 만나서 이 별도로 만나기도 했는데 예. 이 시리아 휴전을 지속해 나갈 이 합의를 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 일정에서도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이 시리아 문제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예. 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고요?
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대통령 역사가인 도리스 칸스 구린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리아 문제가 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예. 이 세계 지도국의 정상으로서 이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면서 이게 모두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인데 지난 5, 6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늘 자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이 시리아 문제가 다뤄졌는데 어제 군 고위 관계자가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다고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했는데요. 예. 이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 최근 이 구호 차량 폭격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증거는 없지만 자신의 판단으로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던포드 합참의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한 주요 사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케리 장관이 러시아 측과의 회동에서 이 시리아 전역에 군용기의 비행을 금지시키고 내전 진행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런 구상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와의 정보 교류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필리핀 소식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또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하는군요.
네, 오늘 필리핀 신문 마닐라 타임스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하고 하순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일정을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방문 일정이 주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과 필리핀 등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이 주변 나라들의 갈등이 최근 증폭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이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 이 PCA가 판결을 했지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PCA에 중국을 제소했던 당사국이 바로 이 필리핀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 해결에 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뭐랄까요? 그 언행 때문에 뉴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과격한 언행으로 유명한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욕설을 했다가 이후에 이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되자 뭐 뒤늦게 후회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가리켜서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 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예. 반기문 사무총장을 악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필리핀에서는 지난 5월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거래 혐의자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고요.
예.
경찰만이 아니고 각 지역의 이 무장 세력들도 이런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마약 사용이나 거래에 관련이 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이 재판도 치르지 않은 채 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필리핀 전역에서 지금까지 수천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런 보도가 나오자 유엔과 유럽연합이 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40대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흘째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제니퍼 로버츠 샬럿 시장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시위가 이 새벽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상관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평화적으로 이 시위가 계속되는 한 통행 금지령을 이 강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21일에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총격 사건도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아, 이날 이 수요일 날 이 시위 도중에 총격으로 또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남성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이 민간인의 손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번 시위의 원인이 된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의 공개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경찰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샬럿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관들 옷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 그리고 또 경찰차에 달린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어제 이 로버츠 시장하고 유족에게는 보여줬습니다.
예.
아, 그런데 유족 측이 동영상을 보고 이 해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면서 일반에게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돼서 경찰과 유족 측의 주장이 지금 서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숨진 키스 라몬트 스카 씨가 총을 들고 있었고 총을 내려놓으려는 경찰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서 위협을 느껴 발포했다고 말했는데요. 유족 측은 스카 씨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총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 또 동영상을 봐도 이 스코 씨가 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책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예.
총만 한정 발견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경찰에 의한 총격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최근 사태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을 옹호하면 흑인 유권자들이 돌아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흑인들 편에 서서 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을 이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아,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이 폭력 사태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네, 이 폭력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 불법 마약 거래를 폭력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제 마약 조직과 폭력 조직을 해체하고 불법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음 주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쉬었고요. 예. 클린턴 후보를 대신해서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서바우에 있는 이 네바다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케인 의원은 법 집행 당국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가 이제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쉬었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첫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이번 토론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무척 커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토론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두 후보의 토론회 준비 과정이 대비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이 클린턴 후보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이 측근들과 연습해가면서 이 모의 토론회를 열어가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뭐 기존의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군요. 트럼프 네.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보좌관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별로 보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이 미리 준비한 대답을 외워서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얘기를 하길 바란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앞서 이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여유로운 태도라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도 선거운동을 쉬었고 이번 주말 내내 이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인데요.
예.
이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일요일에만 하루 쉰다고 합니다.
네.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씩 이제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클린턴 후보, 트럼프 후보 그동안에 워낙 그 연설이나 뭐 토론하는 스타일이 달랐던 그런 후보라서 첫 번째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투표가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제도이기도 한데 조기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된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와 버몬트, 버지니아, 사우스다코다 이렇게 네 개 주에서 오늘부터 이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예.
이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곳에 따라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7도, 양덕 아침에는 11도, 오후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용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장전평강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함경북도는 흐린 가운데 구름이 끼겠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0도, 성진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1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 모두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네, 9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 지역을 겨냥한 공습이 강화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30여 차례의 공습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단체인 시리아 시민 방어군은 자신들의 건물 두 채가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미 정보 관리들은 러시아가 인도주의 재앙을 영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뭔가를 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외교장관들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시리아 내전 중단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이 결렬된 것이 실망스럽지만 시리아 휴전 방안에 대해 문을 닫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진행 중인 정착촌 건설은 두 개 국가 해법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은 지난 1967년 정한 국경에 따른 두 개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바스 수반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두 개 국가 수립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권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당시 테러로 숨진 약 3천 명의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테러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측은 그러나 지난 9.11 테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이 법률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저항하며 오늘 새벽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샬럿시 당국은 시위대가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통행 금지를 강제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어젯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 곳에서는 시위대를 겨냥해 최루가스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펜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범법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시위 도중 총상을 입었던 20대 청년이 어제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경찰관을 기소했습니다. 백인 여성인 베티 셸비 경관은 지난 16일 흑인 남성 테런스 크러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차량 카메라와 경찰 헬리콥터 영상에는 크러처 씨가 손을 들고 자신의 차량에 기댄 채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크러처 씨는 그러나 곧바로 셸비 경관의 총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6대를 8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는 이번 계약 서명식에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과 인도를 방문한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에 따라 인도의 첫 라팔 전투기를 3년 안에 전달하기 시작해 5년 6개월 만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